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이 표적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미러클,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마음에 빼앗기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정표, 표지판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광주나 뭐 부산, 대전을 내려갈 때 혹은 뭐 친정집을 찾아갈 때 다 지도를 펴놓고 어느 IC를 통과해서 어떤 표지판을 보고 갈지를 머릿속에 다 넣고 갔어요. 그때는 참 사람들이 똑똑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오고 나니까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가다가 딴 데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를 갈 때 목적지를 놓치면은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교에서 우리 인생을 윤회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세상에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니까 어쩌면 이 윤회전생이라는 가치관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책임감을 없이 하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한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죽음이 있고 죽음이 끝나면은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가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이기 때문에 허투루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이 컸으면 제가 설교를 좀 더 줄이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이 말씀에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개인의 경건을 힘쓴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전심으로 드리는 자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여 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투의 시간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흩었던 것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인, 표적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해요. 가나라는 지방은 다음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가나의 지방에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살아가실 때 어느 지역을 가시거나 어느 잔치에 참여하거나 하는 모든 것에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분명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메시지고 음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목적한 것일까?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11절로 내려가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드러내시는 목적과 두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는 목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목적이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도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목적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20장 31절에 화면을 보고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첫 번째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는 명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동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지기 시작한다. 사도 요한이 쓴 목적, 이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 3절 사건의 전말을 봅시다. 그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좀 이상한 전개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혼주에게 얘기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이장님에게 얘기라든지 빨리 좀 도와달라 하는데 왜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뭔가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도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생뚱맞아요. 여러분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자여 이것은 여자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얘기 아니라 헬라어의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의 존칭어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존칭어로 부르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맞는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래서 육적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여 포도주를 어서 구해왔다고 하면 그것은 육적인 아들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대답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의 호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있는데 the point of time,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까지 이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때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시기가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5절 말씀 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정도 얘기했으면 어머니가 좀 접어도 될 것 같은데 접질 않아요. 그리고 약간 무모한 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뭔가 될 것이다. 뭔가 여러분 뭐가 보여요? 믿음의 싹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마리아에게서 이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작은 불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를 기억이 돼요. 아마 그때 복음성가가 처음 이것이 나왔던 것 같고 중학교 3학년인 누나가 피아노로 이것을 치는데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런 복음성가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아세요? 네, 찬송은 같이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에 수련회를 통해서 야 그거구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거구나. 우리의 믿음의 작은 불꽃이 되어야 되겠다. 막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에 마리아의 이 믿음의 언어와 행동은 작은 불꽃이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 흠없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마리아를 숭상해서는 안 돼요. 마리아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도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믿음의 반응을 보기 시작해요. 작은 불꽃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을 취하세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 6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다. 여러분,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결 예식을 따라 이렇게 줄을 그으시면 되겠어요.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다 소진한 것이죠. 씻고 혼인 예식에 들어온 상황이어서 돌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 정결 예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정결 예식의 의식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은 정결 예식을 행했고, 두 번째,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서 돌아오면서 왜 정결 예식을 합니까? 시장에서 부정하다는 동물들을 만났을 경우에, 접했을 경우에 그것을 정결 시통에 씻어버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러 오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뭐 했다고요?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죄로 인하여 레위기에 부정한 것들을 접했을 경우에 집으로 돌아오거나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 혼인 예식에 올 때도 수많은 사람이 올 때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 예식을 참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저는 여기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습니까? 물이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있게 하라 하든지, 아니면 우물을, 옆에 있는 우물에서 떠다가 포도주로 사용해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참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OECD의 성장한 개발 도상국 중에 으뜸이 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답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에 오면서 참 희한한 게 뭐냐니까, 집안마다 수도꼭지에,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다 다 수도꼭지를 사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이 야, 여기 수도꼭지 하나 만들어라 하고, 요즘에 그 맥주 마시지 말이에요, 와가지고 누르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질문합니다. 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역사하셨을까? 오병이어처럼 받는 즉시 물이 채워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모든 행복과 방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역사를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행하는 정결 예식으로는 너희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물로 씻어도 너희들이 안에 있는 죄의 결과와 삭슨 정결케 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첫 표적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철학자 하이데거는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의 운명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해요. 그것이 뭐냐면 실존적 불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속엔 다 불안이 잠재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서도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튼다는 얘기죠. 루터가 주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가 가졌던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다. 내가 존재는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최근에 이제 TV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쓰시던 TV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그 재난지원금을 투자하여 TV를 샀어요. 세상에 말입니다. 이렇게 채널이 많은지 전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는 공중파만 보고 제가 주로 살아왔는데 야, 이렇게 채널이 많았나. 한 가지 얘는 산 사람이 TV를 볼 때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평생 동안 돌리는 그 리모컨의 횟수가 35만 번을 돌린답니다.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35만 번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어떤 나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거를 돌리고 돌리고 돌리는데 그 돌리고 또 보고 하는 일들이 시간이 엄청난 거예요. 그 안에 집에서 쉽게 리모컨을 통하여 채널을 돌리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 증세의 초기임을 아시면 좋겠어요. 파스칼이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뻥 뚫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뻥 뚫린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음악을 통해서 자꾸 여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최근에 읽었던 팀 켈러라는 분이 쓴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한 그 Q&A를 이제 모아다가 거기에 이 나와 있는 부분에 한 동감한 부분이 이 얘기가 있어요. 그 아돌프 아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나치의 전범으로서 이 모든 그 학살극을 기획한 자가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미로 도주했다가 1960년대에 이스라엘에 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그때 당시에 이 아이만을 봤던 사람 중에 증인을 대동해서 이 사람을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증인을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힐 디누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재판정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힐 디누르라는 사람이 이 유리창 너머에 자기의 민족을 학살하고 자기 앞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던 그 사람을 보자마자 기절하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 한 뉴스 아나운서가 그 사람을 뉴스로 초청을 해가지고 왜 쓰러졌는지, 왜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 볼 때 굉장히 이게 독하고 얼굴에 험상 궂은 사람으로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범한 인간임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에 저런 악한 것들이 나온 것에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너무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있으시죠?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악한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돈의 이익 앞에 양심을 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그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람은 끝까지 초청하여 윽박을 지르고 나에게 그렇게 대해 하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악독함이 있어요. 화를 내거나 분을 토하여 악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었는가. 하나님 없이 우울감 속에 나 자신의 명예를 통하여 악독함 속에 철저히 이기적인 우리의 죄악들을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8절 이하를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이거는 그때 당시 연회를 집도하는 사회입니다.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연회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좋은 포도주를 막 맛보고 만족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의 가치가 고작 좋은 포도주 마시려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목표가 남들이 부러울 만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평생 목표입니까? 남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돈을 버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만을 먹고 만족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11절 말씀 보세요. 다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번째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를 뭐했다고요? 믿었다고요. 루터는 영적 존재론적 우울감을 갖고 살다가 자기의 육신을 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고행을 통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깨달은 게 뭡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에 의하여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나 같은 버러져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루터가. 그렇구나. 복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사는 거구나.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세상의 세미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 그리고 저 김 목사 뭐 한 주간에 말씀 잘 준비했나 들어보자 이 정도 수준 돼서도 안 됩니다. 영이 죽고 산다니까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 화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좋은 포도주에 만족한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절망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11시에 혼자 자리에 앉았어요. 밤 11시에. 그리고 다시 묵상을 하다가 결론을 다 바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표적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말씀으로 딱 정리해서 여러 말씀을 선포하고 저 결론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빈 항아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빈 항아리를 보셨어요. 빈 항아리는 우리 인간의 결핍, 인간의 불안, 인간이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항아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이 빈 항아리는 이 깨진 그릇처럼 너무나 우리 가슴을 힘들게 하는 거죠. 공허함.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했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하셨어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선포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첫 표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다시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통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임을 드러내신 증거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뭐하리니? 살리리니. 주님 안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또 선포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물과 같이 빈 항아리였던 여러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상함, 아픔과 갈등들이 치료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죄를 짓거나 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간의 갈등이나 형제간의 갈등이나 혹은 이러한 말로 실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회복됩니까? 정확히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실수했고 정말 미안했고 용서를 구한다 할 때 비로소 죄가 풀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물질적인 아픔을 겪게 하는 것들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온 인류들이 죄를 지어서 속에 있는 우울함, 불안함, 갈등, 죽음의 공포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복음이 뭡니까? 새로워진다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주님은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왜 혼인잔치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을까? 질문합니다. 왜 첫 표적을 혼인잔치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을까? 저의 질문이에요. 대답해봐야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죄를 짓고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샬롬이 없어져요.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샬롬, 질서가 깨져요. 주님이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 뭘 말씀하실까요? 얘야, 나는 신랑 될 거고 너희들은 신부가 돼요.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신랑이라는 거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가끔 주례를 할 때 신부보다도 신랑에 주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부는 잘 모르겠어요. 신부가 안 돼봐가지고. 신랑은 돼봤기 때문에 신랑의 자세와 태도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평소에 얌전했던 신랑이 이상하게 결혼식장에서는 굉장히 오버를 합니다. 막 당당해 걸어오거나 막 중간에 야 승리했다 막 이러고 뭘 승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올까? 이게 신랑이 갖고 있는 황홀감이 있어요. 아 이제 한 아내를 나의 가정으로 맞아들이는구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신랑은 곧 헌낭이 됩니다. 기대가 안 돼요. 신부들 맞죠? 세월이 지날수록 처음에 기대했던 이 신랑은 신랑이 아니고 자꾸 헌랑이 돼가요. 주님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헌랑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로마서 6장 4절 화면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앞에 단어가 붙어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살리는 영.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혼인잔치에는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뭐가 있어요? 결혼식장에 뷔페가 있습니까? 예, 뷔페도 있죠.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는 기쁨이 빠지면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혼인잔치 하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저 아래서 울고 있어. 그건 뭔가 조금 의심돼. 혼인잔치는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사용하셨을까?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얼굴에 기쁨이 안 나타나거나 평안이 없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이 설교학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연구하다가 이런 그 문장을 썼는데 제가 좀 발췌를 해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기쁨 일색인 혼인잔치의 한가운데 앉아 장래의 슬픔을 마셨기에 그분을 믿는 당신과 나는 세상 모든 슬픔의 한가운데 앉아 장래의 기쁨을 마실 수 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통해서 즐거워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묵상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어야 할 십자가, 본인의 보혈의 피를 흘려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역설이거든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기쁨 일색인 혼인잔치의 한가운데 앉아 장래의 슬픔을 마셨기에 주님이 미리 슬픔을 다 짊어지셨기에 오늘 그분을 믿는 당신과 나는 세상 모든 슬픔의 한가운데 앉아서 장래의 기쁨을 마실 수 있다. 예배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보는 거예요. 청년기 시절에, 청소년기 시절에 우리 시대의 남자들의 로망인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마를린 먼로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아마 남자들이 책받침에다가 이 여인을 하나씩은 다 갖고 다녔을 거예요. 이 여인이 36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별장에서 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살로 추정이 돼요. 많은 약품들이 옆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지인들에게서 많은 남자들의 로망으로 눈총을 받았지만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이 세상 인생이 의미 없다, 가치 없다, 부질없다. 그 억만장자가. 그 수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여자가 가슴에 뻥 뚫린, 채울 수 없어서 이 뚫린 가슴을 채울 수 없어. 인간의 명예와 돈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여인도 안타깝게도 좋은 포도주로 만족하고 인생을 마감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부탁드려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죠.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목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보셔야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십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지막 그날에 이 세상에 있는 장애, 이 세상에 있는 갈등, 아픔, 상처, 죽음 모든 것을 주께서 새롭게 하는 마지막 날 주님의 장중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 뭐라 해도 이 진리 붙들고 우리 주일날만큼은 오셔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평안하고 뭐 좀 마음이 안 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좀 용서하시고 아멘이시죠? 내려가실 때도 마스크 꼭 끼시고 손 세정제 하시고 이거 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해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천국잔치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잔치가 천국의 환영잔치로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에 있는 갈등, 분열, 상함, 아픔들을 다 뒤로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